네.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 그 금요일이나 주일 오후 시간에 그 작년 12월에 스피치를 했었던 형제님들 몇 분이 올라오셔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마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작년에 저는 믿음과 예배라는 주제로 스피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연락을 주셔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봐라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제가 나서는 스타일은 아닌데 또 이렇게 하라고 한번 시키시면 또 거절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일단 하라고 하시니까 하겠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하필 또 예배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사실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작년에 또 우리 그 맥아더 목사님의 예배라는 책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또 설교를 또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뭘또 추가로 더할수 있을까? 기존에 하신 것들을 또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참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부담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금 이 계시록 4장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4장 전체를 다루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는 사도 요한이 본 환상 중에 하나님 왕좌와 또그 왕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온 우주를 통틀어 완전한 예배가 있다면 바로 그 하나님 왕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사도 요한이 되었다는 심정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같이 생생하게 살펴보면서 완전한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요한계시록 설명과 그 본문 설명을 진행한 다음에 그 본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천사를 통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한 책입니다. 저자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 계시를 받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고, 1장 4절에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를 하는 사람이 요한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 1장 9절과 21장 2절, 22장 8절에는 나 요한이라는 사도 요한이 자신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AD 95년에서 96년경 로마 황제 도미티안 통치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시록은 1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본 것들, 지금 있는 것들, 이후에 있을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것들은 1장 9절에서 20절까지 그리스도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고, 지금 있는 것들은 2장에서 3장까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있을 것들은 4장부터 마지막 장인 22장까지이고, 4장에서 19장까지는 환란기, 그다음 20장에서는 천년왕국, 21장, 22장에는 영원한 상태, 즉,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후에 있을 것에 대한 환상 계시 중에 첫 번째, 하나님 왕좌와 하나님 왕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에 이르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처음에 이일 뒤에라는 말은 앞에 2장, 3장에 있는 지금 있는 것들에 대해 기록한 후에, 즉,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천사들에게 줄 메시지를 기록한 후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다. 나팔 소리, 이리 올라오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성도 여러분들께서 아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그 사도 바울이 가르친 휴거를 떠올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진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마도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도 사도 바울의 이 휴거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을 언급하면서 내가 각 처의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디모데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길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각 처의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래서 이 일곱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을 전달받아서 읽었을 때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 4장 1절 사이의 공통점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보시겠습니다.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좌가 놓여 있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여기 내가 영 안에 있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성령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말은 다르지만 여기 나오는 성령과 4장 2절에 나오는 영이 그리스어로는 그 푸뉴마로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인더 스피릿인데 킹제임스 성경은 1장 10절에 스피릿을 대문자 S, 4장 2절에는 소문자 S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그 ASV, NIV, ESV 같은 다른 현대 역본들에는 1장 10절에서와 같이 4장 2절의 스피릿이 대문자 S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대로 이 두 구절에서 스피릿의 의미를 다르게 이해합니다. 1장 10절에서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표현처럼 사도 요한이 성령님으로 충만했다,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지금 4장 2절에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다 이 말은 1절에서 이리 올라오라 하는 음성이 들리고 나서 즉시로 변화돼서 하늘에 올라간 그런 상태에 있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의 시선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는 2절 후반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한 왕좌를 먼저 보고 그 왕좌에 앉으신 분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3절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 3절 후반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왕좌와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그 왕좌 둘레에 스물네 자리가 있더라. 내가 보니 그 자리들에 스물네 장로가 흰옷을 입은 채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왕관을 썼더라. 여기 스물네 장로가 나오는데 이들이 흰옷을 입고 금왕관을 썼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스물네 장로는 교회 시대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 바로 그 자가 흰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은 사대교회 천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이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서머나교의 천사에게 주는 메시지에서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면 생명의 왕관을 주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의 왕관의 의미입니다. 이 구절 이외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왕관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의의 왕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썩지 아니할 왕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의 영광의 왕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의 환희의 왕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각자의 행위에 따라 이 왕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스물네 장로는 교회 시대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계시록 4장 7절부터 8절 앞부분까지는 네 짐승의 생김새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후반부부터 마지막 절인 11절까지 네 짐승과 스물네 장로가 하나님 왕좌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중간에 보시면 네 짐승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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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시다 라고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0절에는 스물네 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왕관을 왕좌 앞에 던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왕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직접 마주대하고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완전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알 수 있듯이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었는데 신약시대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동시에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왕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를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완전한 예배를 본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완전한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예배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해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죽은 희생물이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살아있는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여기에는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이상한 불을 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번제업무를 드릴 때 어떤 불을 써야 하는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불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9절에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게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들이 내가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말씀하시면서 진노하시는 그런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1장 10절에는 말라기 1장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에서 헌물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하고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4장에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 또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계시록 4장 1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즉 창조주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창조주를 다른 말로 설명하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는 한 분, 하나님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하늘에 한 왕좌가 놓여있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계시더라.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높은 왕좌에 앉으신 왕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늘에 여러 개의 왕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왕좌가 있고 그 왕좌에 한 분, 그 하나님께서 앉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왕좌에 앉으신 유일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창조물 위에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또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높은 왕좌에 앉으신 왕이시다.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뜻이고 하나님은 가장 높은 왕좌에 앉으신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에 이 둘을 하나로 합쳐서 설명하면 하나님은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보다 다른 것을 더 중히 여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이신지 알게 된 성도는 하나님은 이게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분,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먼저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에 대한 내용도 많이 담고 있습니다. 4장 8절 가서 보시겠습니다. 이 8절 중간에 보시면 네 짐승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또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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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시니라 하더라. 그리고 나서 9절에 그 짐승들이 왕좌에 앉으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렸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구별되다, 또 따로 떼어놓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은 죄와 악에서 완전히 분리되신 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창조물과도 완전히 구별되셔서 차원이 다르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1편 9절에 가서 보면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다. 이름이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성경에 이름을 사용한 용례가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 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 의미는 침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침례를 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의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 인격과 또 권능과 존재를 두고 침례를 주라는 뜻입니다. 다른 예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끝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전 인격과 또 그 인격, 존재를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 9절에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시다, 그분의 존재와 성품 전체가 거룩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8절에 내 짐승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 거룩하다를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단어가 다른 단어보다 많이 나올 때는 이게 그 단어가 다른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실제로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이 저희가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대하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대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것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도 회개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예로 계시록 2장 3장에서도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네 개의 교회에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처럼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에 나온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전능자, 전능하신 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저희 성경에서 총 58회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인 단어고요. 이 전능하다는 말의 뜻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사실 성경 여러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이 시간에는 본문 안에 나와 있는 것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본문 11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네, 계시록 4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창조한 창조물들을 계속 지탱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 후반부에 보면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존재한다는 표현이 이게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도 가서 보면 they are 비동사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도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물을 지탱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지금도 그렇게 지탱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한다는 그렇게 예배를 한다는 관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고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주중에 해야 할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가끔 주일에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간혹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 것을 혹시 겪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도 이번은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를 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넓은 범위에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와 또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이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창조물인 천사나 사람은 시작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불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한다는 관점에서 또 이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영원 무궁토록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도 영원히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이 예배는 셋째 하늘에 가서부터 영원 무궁토록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 전능하심, 또 영원하심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는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하나님의 속성이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계시록 4장 8절과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 8절에는 네 짐승이 또 11절에는 24장로가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도 요한이 환상 계시를 받은 중에 들었던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이 내용을 기록할 때 본인이 못 들은 것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기록했다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알아들은 내용을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셔서 이걸 기록했다고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짐승의 수와 이 장로의 수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짐승과 24 장로, 여러 사람들이 찬양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박자와 템포를 맞추지 않으면 같이 부르는 또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사가 잘 안 들리게 됩니다.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이 돌림 노래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돌림 노래라는 것은 일정한 마디 사이 간격을 두고 일부가 먼저 노래를 부르고 나중에 나머지가 뒤따라 부르는 방식으로 노래하는 것이 돌림 노래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사가 섞여서 사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알아듣기 어렵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저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성경 봉독을 했는데 이 성경 봉독할 때도 속도를 잘 맞추지 않으면 성경을 보지 않고 듣기만 했을 때 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 말씀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8절과 11절은 사도 요한이 듣고 기록한 것인데 이 들렸다는 것은 네 짐승과 24 장로가 질서 있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오 화평의 창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런 무질서한 방언, 통성기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시고 또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이신가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계시의 목적은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기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알기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 읽는 것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공예배뿐만 아니라 성화된 삶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성화되어야 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읽고도 성장하지 않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성장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드릴 말씀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예배는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본문 계시록 4장 1절을 보면 후반부에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을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고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 여기에는 4장에 나온 하나님 왕자와 하나님 왕자 앞에서의 예배도 포함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네,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17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선한 일,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17절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데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본문 4장, 계시록 4장 10절을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스물네 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에서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경배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꿇어 엎드림, 절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존경과 복종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worship이고 이 단어는 합당한이라는 뜻을 가진 worthy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따라서 예배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꿇어 엎드려서 그분께 복종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예배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외적 엎드림과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내적 엎드림, 즉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성경적으로 내적 엎드림, 외적 엎드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무엇이 내적 엎드림인가? 아까도 예로 말씀을 드렸지만 내적 엎드림의 첫 단계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가서 보면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 내적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예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구원받은 이후에도 회개하는 것, 또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외적으로 엎드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 또 거룩함을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남자가 남자답고 여자가 여자다운 게 하나님께 외적으로 엎드리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민감한 주제인데 그리스도인이 입는 옷차림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이제 보수적인 침례교회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가서 보면 이 예배 시 복장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단정하게 입고 나와야 된다. 목사님께서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옷차림 관련해서 민감한 것들이 보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형제님들이 예배에 나올 때 항상 정장만을 고집해야 하는가? 또 자매님들은 꼭 치마만을 입어야 되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경홀히 여기리라. 그리고 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옷이 하나님께 합당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엎드리지 못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시편 90편 2절에 가서 보면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께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엎드리지 못하는 것은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두려운 말씀을 하나 드려볼까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예배하는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보고, 자식이 보고, 남편이 보고, 아내가 봅니다. 또 교회 지체들이 보고, 사회생활을 한다면 직장 동료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엎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한 2년에서 3년 전인가요? 저희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외부 교회 목사님께서 한번 설교를 하러 오신 적이 있습니다. 정동수 목사님께서 이제 소개를 해주실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분이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려고 하시는데 이제 개척하러 가기 전에 격려 차원에서 아마 설교를 한번 하시도록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궁금해서 이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분이 섬기시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교회였었는데 좀 담임 목사님이 미국인이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역을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그분이 이제 그 교회 부목사님으로 섬기셨었는데 그 파송 예배 드리는 영상을 제가 우연찮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봤는데 그 예배 순서 중에 이제 목사님과 또 집사 형제님들이 나오셔가지고 그 부목사님한테 안수하셔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같이 또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정도 많이 들고 이제 또 떠나보내는 그런 아쉬움도 있으셔서 그런지 이제 한 분 기도하시면서 이제 흐느끼시는 그런 또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다 끝나고 이제 한 분씩 또 돌아가면서 그 목사님을 또 포옹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하는 것을 좀 봤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 미국인 담임 목사님이 남으셨습니다. 제가 사실 거기서 제 인생에서 네, 제 인생에서 다시 보기 네, 제 인생에서 다시 보기 어려울 것 같은 감동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미국인 목사님께서 그 부목사님 앞에서 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네,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저도 너무 감동이 돼서 그런지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아마 부목사님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또 그 절하는 문화권이 아닌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참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절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귀한 섬김에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금의 안정된 그런 여건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목사님께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뭐 이런 의미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명절에 집안 어른들 찾아뵈며 절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같다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또 배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엎드리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주의 자녀들로 그런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드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예배는 4장 10절 후반부에 나온 것처럼 자기 왕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24 장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기들의 왕관을 왕좌 앞에 던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관을 하나님 앞에 던진다는 의미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다른 일정이 없어서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예배 시간을 떼어놓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기도와 성경 읽기와 같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하루의 일정 시간을 떼어놓는 것도 하나님께 합당한 드림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하나님은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기상 29장 14절에는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물의 일정 부분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좋은 드림의 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재물을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신약시대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두 군데 말씀을 같이 보고 종합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이 신약시대의 헌금 원리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음으로 고린도전서 9장 9절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입니다. 여기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아야 하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이어서 13절로 가보시겠습니다.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또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4절 사이에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인용하면서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읽었을 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구약의 십일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강제로 부과되는 십일조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십일조의 원리는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의 수입에 비례해서 10분의 1 이상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왕관을 하나님 앞에 던진다. 두 번째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자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완전한 예배,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예배를 위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예배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예배는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셋째, 자기 왕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4장 앞쪽에는 2장과 3절에 계시록 2장 5절에 있는 표현처럼 이 등잔대가 옮겨질 위험에 처한 교회들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라 교회,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네 교회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 전한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자 노력하고 전인격적으로 또 그분 앞에 엎드리고 나의 왕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런 예배를 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발람의 교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고 뜨겁게 하나님을 추구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또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그분 앞에 엎드리고 또 그분께 우리의 왕관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